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외국에 갔다 오면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종이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바울의 마음이 그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회에서 어떻게 변화를 입고 하나님을 믿는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첫 번째 과정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된 이유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라는 유난히 더 강하게 지키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하는 말은 사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 그가 사울로 있을 때를 기록을 한 거죠. 그가 구원을 받고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그가 사울로 있었을 때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가 가편투표를 하고 맞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할 수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한 겁니다. 분명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됐고 돌로 무덤을 막고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걸 사울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다시 말하면 사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 사실과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사울의 마음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옳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뀌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사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사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 사울로 있다가 바울로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제 과정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을 하신 건데, 회개라는 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짓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게 아니고 돌이킨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 사울이 회개를 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셨구나 하고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걸 회개라고 한다라는 거죠. 사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는 돌로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동의할 수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7장을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스데반이 그 사실을 증거를 하고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54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제 53절까지는 스데반이 설교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지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사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증인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의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죽음에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걸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 사울이 변화를 입었다,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스데반의 증거하는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동안 했던 이 모든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내가 한 이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로 사울의 마음에 회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가 쫓아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죄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 주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찾아와서 너 살인해, 너 간음해, 너 도적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찾아와서 그렇지 않는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다시 말하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회개가 돼버린 거죠.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과 역사를 맛보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던 이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내일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고 다음 날 또 안식일을 범하고 이걸 반복하는 걸 회개라고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침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왜 술을 먹고 있지? 내일부터는 우리가 술 먹지 말자.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망년회라고 해가지고 지난 이틀 전에 12월 31일 날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로로 몰려드는가 하고 봤더니 12월 31일 날을 보내고 망년회라고 하잖아요. 이 망할 놈의 해를 싹 이제 내버리고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도로로 막 사람들을 막 몰려오게 해서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조금 더 빨리 해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도로에 너무 많은 차가 몰려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각오하고 다짐하고 올해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대하지만 또 망할 회가 12월 31일이 다가오면 또 한숨을 짓고 후회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반대 방향에 뱀이 그에게 속삭이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이걸 사람들은 원죄라고 말을 하는데 원죄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을 하고 그 죄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오므로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그걸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멀어졌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멀어진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내로서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삶을 살았죠. 그는 엄마가 와서 자기를 젖을 먹이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엄마가 자기를 먹이고 유모가 된 겁니다. 이제 모세가 40세가 됐죠. 그는 생각하기를 아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됐어요. 40세 때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우리 민족이 이 바로에게 이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왕궁에서 왕자의 하나처럼 모든 애굽의 부와 영광을 누리고 지식과 지혜를 다 얻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백성을 시찰하러 나가봤는데 히브리인들이 유태인들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 속에 아 내가 이걸 보고도 참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파묻어버렸죠. 다음 날 또 애굽을 시찰하러 나가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싸우지 마라.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했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유대인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히브리인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탄로가 나면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아니하고 내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하게 하는가.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40세 때 건강하고 힘이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써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80세가 됐는데 내가 이런 늙은 몸으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저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있느냐. 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시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려면 능력 있고 지혜 있을 때 불러야지. 왜 하나님 내가 나이 늙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이런 나를 부르십니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거라고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돼서 자기를 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기대는 그 지팡이가 자기를 해하는 거라고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팡이가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봤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모세는 왜 이런 나를 부릅니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인도해 냅니까? 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빼보아라. 손을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다시 빼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 마음을 여전히 굳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의 생각에는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자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죠. 모세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 못한다고 하니까요. 능력 없다고 하니까요. 지혜 없다고 하니까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다가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요? 아닙니다. 왜 능력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요? 배우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미련한 나도 능력의 삶을 살고 어리석은 나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무능한 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힘이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에 먼저 모세의 마음에 있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들에서 자기 자식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취하여 갔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해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도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기뻐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몸에 헌대를 앓게 했습니다.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으니까 온 몸에 피가 흘렀습니다. 개들이 와서 자기를 핥았죠.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욥이 왜 그 삶을 살 수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욥의 마음 속에 나는 옳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네 자녀를 데려갔겠어? 왜 네 재물을 빼앗아 갔겠어? 왜 너의 몸에 이런 질병이 오겠어?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네 범죄한 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욥에게 죄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마음이 욥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욥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구약성경 욥기 9장에 보시면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직하고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9장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대질을 해서 재판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33절,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가 좀 판결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내 말도 들어서 어느 게 옳은지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한번 재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건 자기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34절,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리하시면, 자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하나님이 위엄으로 나를 뭐 너 가만히 둘 줄 아나 하고 막 이렇게 위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범죄한 것도 없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올 때 항상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옳다고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런 욥이 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35장에 보시면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요. 욥이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하고 대항을 합니다. 싸워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33장에 와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하도 똑똑한 채 하니까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욥기 33장 욥에게 이제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리라. 하도 똑똑하니까 엘리후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과 엘리후가 대화를 하는데 비로소 욥이 이제 자기 마음을 꺾게 돼요. 어떻게 꺾게 되느냐면 욥이 이제 엘리후하고 욥하고 대답을 하면서 여기 이제 33장 34장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욥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장에 와가지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욥하고 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깨닫게 돼요. 엘리후가 이제 계속해서 욥하고 대답하고 주고받는데 욥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38장에 와가지고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우라는 사람의 대화도 욥이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치리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바다의 물에 경계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너 이런 거 아냐? 악어가 어떻게 새끼 나는 줄 아냐? 삼라만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아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 둘씩을 물어보니까 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린 게 잘못됐다라는 걸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재판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욥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말씀을 임하게 하고 그에게 아이들을 다시 낳게 하고 재물을 다시 주어서 욥을 복되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던 이 9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걸 마땅히 여겼지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사울이 증인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속에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다메섹 지방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잡아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아주 강했다라는 거지. 그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회개, 내가 믿고 알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던 마음이 깨뜨려져서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걸 보고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고 절대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속에 그 사실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핍박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결국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변화가 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당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장사가 됐잖아요. 당신 누구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는 마음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사울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당신 살아나신 게 사실입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도록 재판에 동의한 그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투표를 했는데 증인이 됐는데 그러면 스데반의 증거가 사실이라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죽인 사람들, 지금까지 재판에다가 내어준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행한 행동, 그 많은 핍박과 많은 그 고통이 그가 잘못됐다라는 걸 사울이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행동은 뭐란 말이야? 내가 죽음에 내어준 사람, 내가 감옥에 내어준 사람, 핍박하고 정말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짐승의 밥이 돼서 찢겨나가던 그 수많은 사람,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은 뭐란 얘기예요? 사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그는 비로소 돌이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던 사람이 안 짓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스렸는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죄는 내가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것이니까 내가 거스리고 대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비로소 돌이키고 나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먼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나를 끌고 갔다고 사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누가 짓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본인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라고요? 당신 그러면 부활하신 겁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것처럼 그 마음 속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던 사울의 마음 속에 아,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먼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짓기 전에 먼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온 죄가 나를 끌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겠죠. 그러나 죄가 나를 끌고 간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죄보다 더 큰 힘이 와서 나를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되고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죄에 팔려서 내가 끌려가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데 내 실제 삶은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선한 삶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저를 이렇게 두드려줬어요. 내가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의 인도를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못난 것도, 못 배운 것도,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내가 음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죄악의 종이 되는 것도 저는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가슴 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악한 놈입니다. 저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다고 생각했는데요.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가요?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착해야 되는 줄로 알았죠. 내가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앞으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가 나보다 더 힘이 센데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해줬어요. 내 안에 선도 행하고 싶고 악도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맞아, 이게 사실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차마 할 말은 없었어.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악하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내 안에도 작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죄악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악했어, 내가 교만했어, 저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돌아섰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제 마음에도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죄가 있었구나, 죄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리석게도 내가 그렇다고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가 없고 반대로 예수님 밖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롭다면,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의롭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매일 율법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하나님을 섬겨, 내 이웃을 사랑해. 율법은 매일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게 끌려가서 늘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다 정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채찍으로 맞으시고 여러분 가시관이 쓰이고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육체에 전부 다 정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온전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1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거기다가 말대꾸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아끼지 않는단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할 만큼 하나님에게 나는 너무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얻으시려고 나를 하늘나라로 이끌려고 아들을 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 의로워, 너 거룩해, 너 온전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지만 내가 겸손하게 죄인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겸손해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민철이 의롭습니다. 인민철이 거룩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요? 지옥 가야 합니다. 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 왜 하늘나라 계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겸손해서 죄인이라고 원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을 때 원죄를 씻고 자범죄를 씻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을 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왜 증거하게 됐느냐?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분명 그는 무덤의 장사가 됐어. 예수님은 절대 살아나지 못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고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생각, 사람이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하는 생각에 저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에 바울의 증거를 제가 들으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저는 제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분명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하는 그 사울의 마음 속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의 마음이 말했습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것이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죄가 우리를 끌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더라. 그렇구나. 회개는 내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의 종이 돼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함을 갖지만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다 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넘겼습니다. 직접 말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이 말은 실제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4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죄는 누가 예수님에게 담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뭘 배워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죄를 다 토하고 고백하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다 기억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내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믿고 절대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사울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바로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은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사울이 받아들이면서 그가 죄에서 벗어나 의를 얻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산 대연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2022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바로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2주 동안 미국의 박옥수 목사님과 같이 복음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버크키에서 4천 명이 모여서 우리가 칸타타를 하고 엘파소에서 6천 명, 산 안토니오에서 8천 명, 휴스턴 토요토 센터에서 만 명, 여러분 달라스 여러분 공연장에서 7천 명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고 더 큰 장소에서 우리 미국인들을 위하여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산 안토니오에는 알라모 돔이 있는데 실내 경기장이죠. 6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회 장소를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이 시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만 가지로 길을 열어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미국이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제는 조그만 나라 동방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복음의 불꽃을 넓게 비추고 계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힘있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미련한 종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모두가 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